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는 필리핀 정부가 제기한 남중국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는 12일 판결에서 중국이 남부 해안을 따라 이른바 남해 구단선을 설정하고 남중국해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재판소는 또 중국의 행위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내 스프레틀리 군도 주변 해역을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암초에서의 중국의 인공섬 활동이 암초의 환경 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관련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성명을 통해 오늘의 결정은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목표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관련 국가들은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분쟁 해결을 위한 강제 분쟁 조정에 동의했다면서 오늘의 결정과 지난해 10월의 결정에 따라 중재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필리핀이 중재 절차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사국들이 도발적인 성명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국인 필리핀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페르텍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의 해결에 기여하는 이번 역사에 남을 결정을 강하게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유럽연합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남중국해 도선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성명을 통해서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이 200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번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담화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비난했으며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중재법정은 관할권이 없다면서 중재 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12일 미 동부 뉴햄프셔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 클린턴 후보와 함께 등장해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녀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고 나는 그녀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에 대해 상대 진영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 거의 대부분을 잃은 버니 샌더스가 부패한 힐러리 클린턴에 팔려갔다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지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경기 부양책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증시는 12일 거의 4%가 올랐습니다. 이번 선거 전 집권 여당의 소식통들은 로이터통신에 정부가 10조엔, 미화로 1000억 달러를 지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지속적인 기업 투자 약화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인구와 노동력 감소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만나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합니다.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프랑스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오는 14일과 15일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케리 장관이 모스크바 방문 중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주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화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좋은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실적을 내서 직원들에게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고객과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를 좋은 기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 실적을 올리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이익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기업으로도 유명한데요. 각종 기부활동이나 컴퓨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교육사업, 그리고 여성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경력 개발 사업 등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미국의 CR 매거진에서 선정한 사회적 책임 우수 기업의 2년 연속 1위에 올랐는데요.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므로 그 혜택을 사회에 골고루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 많은 기업들이 보고 따를 만한 귀감이 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0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이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지만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2도에서 28도, 신의주 22도에서 30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2에서 30도, 함흥 21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0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The Foundation의 노래입니다. Build Me Up Buttercup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m a toy, but I could be the boy you adore. If you just let me know. Although you are true, I'm attracted to you all the more. Why do I need you so? Baby, baby, try to find a little ti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중국이 꾸준하게 지켜온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미국계 위생용품 업체인 킴벌리 크라크가 현지 생산을 중단하는 등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소식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상설 중재 재판소 소송에서 중국이 패소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가 화요일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 조업과 원유 채굴권에 관련해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고요. 영유권의 근거가 없는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했고 또 해당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필리핀 어선은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어업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중국이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 대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영유권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이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예, 자, 이 판결의 근거가 뭘까요?
예, 중국은 이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에 해당하는 면적의 9개의 지점을 정한 뒤에 선을 그어서 이른바 구단선을 제시해서 이 영유권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상설중재재판소는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중국이 이 구단선에 대해서 역사적인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중국의 관련 주장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이 필리핀과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소송에서 이긴 필리핀 측은 즉각 이 대통령궁 대변인 명의로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두 차례 잇따라 내면서 판결은 무효한 것이고 법적인 구속력도 없으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도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이 판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도 깊숙이 연관이 돼 있는데 미국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예, 미국 국무부도 화요일에 이와 관련해서 공식 성명을 내놨는데요. 상설 중재 재판소의 이번 재판은 일단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이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들은 처음부터 분명했고 이를 재확인한 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분쟁 당사국들이 침착하게 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무부도 이번 성명에서 미국은 법치주의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이 재판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해양법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인 만큼 중국과 필리핀이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국제 분쟁 해결 기관의 특성상 상설 중재 재판소는 단 1심 판결로 이 재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정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예, 공화당의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댄 설리반 상원 의원이 이날 공동으로 이번 재판 결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상설중재재판소에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필리핀 정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이 베트남 등 다른 남중국해 분쟁 관련국들도 당사국 간의 협상뿐만 아니라 중재를 통한 해결책도 추구할 걸 권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들 의원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은 어디나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 국제사회도 역시 중국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죠.
네, 이번 판결을 전후해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이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에 중국의 대응 방안을 온건과 중간, 강경 이렇게 세 가지 태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과정을 예상했었는데요. 온건한 대응은 중국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계속하지만 사실상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서 이웃나라들과의 협력을 모색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회담을 여는 등 영유권 분쟁 상대국들과 1대1 협상을 통해서 남중국해 공동자원 개발을 추진한 등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중간 수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중간 수준 대응은 중국이 그동안 계획해왔던 이 남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강행해서 다른 나라 항공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어느 정도 이 군사적인 압박에 나설 거라는 예측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렇게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더라도 미국이 무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3년에 일본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동중국해 방공식 별 구역을 선포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유명 무실화된 상황입니다.
네. 자, 중국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에 군사적 충돌 같은 우려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예, 중국이 만약 이번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남중국해 상의 분쟁 핵심 지역인 스카보로 암초를 전면 매립해서 항공설비, 레이더기지, 미사일 발사대 같은 걸 설치하는 등 군사적으로 전면 도발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중국해 상 그 밖의 인공섬에 군대를 상주시키는 조치도 취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미국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지나친 행동을 지속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미국 정부가 그동안 경고해왔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화요일 예고 없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전날 이라크를 방문해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의 격퇴전 협력 방안을 이라크 당국과 논의했고요. 미군 560명을 이라크에 증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슈라프 간이 아프간 대통령과 미군 지휘관들을 만나서 최근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철수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네. 자, 아프간 주둔의 그 미군 철수 연기 계획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9,800명 수준인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연말까지 5,500명으로 줄이려던 이 철군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 초까지 8,400명을 잔류시키겠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ISIL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현지 치안이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간이 아프간 대통령이 미군 철수 일정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ISIL이 점령지 일대에서 고문을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국제인권감시단체죠. 휴먼라이츠 워치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 등 ISIL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고문이 매일 일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ISIL 치아를 탈출하려다 잡히면 즉결 처형에 처해지는 등 인권 유린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주로 어떤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를 팔았다고 의심을 받은 한 남자의 경우 ISIL 극단주의자들에게 구금을 당해서 18일 동안 구타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ISIL이 강조하는 이슬람 신앙 체계에서는 흡연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
예, 또 이 밖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제대로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15명을 잡아들인 뒤에 서로 몸을 물어뜯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에서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화장지와 여성 위생용품 등을 만드는 미국계 대형업체인 킴벌리 클라크가 이 베네수엘라 현지 생산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이 주요 외신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킴벌리 클라크는 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 또 사업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현지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할 텐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단행했다고요?
예,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은 이 생산 중단 발표 직후에 현지 공장을 비롯해서 이 생산시설을 접수하고 관련 설비 등을 압수했습니다.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 사회주의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음모에 킴벌리 클라크가 동참했다고 비판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를 우리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가 또 다른 악재를 맞았다고요?
예, 미국계 대형 금융업체인 시티은행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외화 계좌 폐쇄를 추진 중인 걸로 보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시티은행이 앞으로 한 달 안에 정부의 외화계제 폐쇄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30일 이내에 중앙은행 그리고 뱅크 오브 베네수엘라 계좌를 폐쇄한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이는 금융 봉쇄를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기업들과 또 은행들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내 상당수 외국 기업들도 사업 철수 내지는 축소 작업을 단행 중인데요. 킴벌리 클라크의 경우에도 원자재 구매 불가, 외화 부족,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의 요인으로 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독일의 루프트한자, 남미 최대 항공사인 라탐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들도 베네수엘라 운항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 현지의 상황이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요?
예, 남미 전문 매체인 페남포스트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는 이 한 끼를 해결하는 게 전쟁 같은 일이 되고 있다면서 쓰레기통에서 이미 부패했거나 부패 직전의 식품을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현지 당국은 인접 국가인 콜롬비아와의 국경지대를 일시 개방했었는데요. 이 생필품을 구하려는 인파가 이 3만 5천 명 이상 베네수엘라로 몰려들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소식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베네수엘라가 이 손꼽히는 이 산유국, 그러니까 석유를 생산해내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베네수엘라는 한때 이 남미 최고의 부국으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유가 폭락, 그리고 정부의 외환 통제 정책, 그리고 이 최악의 물가 상승 때문에 극심한 경제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서 이로 인한 반정부 시위까지 겹쳐서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국가 위기 사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요.
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퇴출을 위한 법적 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베네수엘라 야당이 제출한 이 대통령 국민 소환 투표 청원 서명에 대해서 이 선관위가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국민 투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총격으로 사망한 댈러스 경관 5명의 기리는 추도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오늘 공식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텍사스 주의 댈러스를 방문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총격 사태로 사망한 경관 5명의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추도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 대규모 총격 사태와 관련해 지역 사회를 방문하고 연설하는 건 이번이 11번째라고 합니다. 이번 추도식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은 텍사스 출신으로 텍사스 주지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추도사에서 경관들이 임무 수행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your work and the work of police officers across the country is like no other. For the moment, you put on that uniform.
네, 경관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언제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에 응했다는 건데요. 숨진 경관들이 바로 이런 부름에 응했다면서 한 사람씩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도식에 참석한 뒤에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고요. 수요일에는 백악관에서 경찰 관계자와 학자, 민권운동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또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찰과 지역 주민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네. 자, 경관 5명이 한꺼번에 희생됐습니다. 댈러스 현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화요일 추도식에 앞서서 월요일 밤에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숨진 경관들을 기리기 위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데이비드 브라운 댈러스 경찰국장은 경관들을 영웅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앞서 브라운 경찰국장은 자신과 가족이 사회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많은 경관이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경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운 경찰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What we're doing, what we're trying to accomplish here is above challenging. It is. We're asking cops to do too much in this country. We are. We're just asking us to do too much.
네, 브라운 경찰국장은 경찰이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에선 경찰에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건데요. 정신질환자의 문제나 마약 중독자의 문제, 심지어 길 잃은 개나 학교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경찰에게 떠맡긴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이 최근 이 사태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듣고 넘어갈까요?
예, 지난주 루이지애나주와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남성이 경관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고요.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구호 아래 미국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시위가 벌어지던 중에 경관 5명이 총에 맞아 숨진 겁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의 범인이 흑인 남성인 마이카 제비어 존슨으로 드러났는데 이 존슨이 최근에 흑인들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그 사건에 분개하면서 이 백인 경관들을 공격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수사에 좀 진전이 있습니까?
예, 브라운 댈러스 경찰국장은 존슨의 집을 수색한 결과 다량의 폭발물 제조 물질이 발견됐다면서 존슨이 대규모 공격을 꾀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국장은 경찰이 모든 단서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면서 존슨의 단독 범행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인 존슨은 경찰과 대치 중에 숨졌는데요. 댈러스 경찰은 원격으로 조종하는 로봇의 폭탄이 달아보내서 존슨을 살해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아직 후보 사퇴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드디어 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 지지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클린턴 전 장관과 샌더스 상원의원이 화요일 뉴햄프셔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합동 유세를 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샌더스 후보가 공식적으로 클린턴 후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샌더스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And addressing the very serious crises that we face. And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as we head into November,
이번 선거는 미국이 직면한 매우 중대한 위기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최고 후보가 클린턴 전 장관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샌더스 후보는 그러면서 클린턴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측은 앞서 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샌더스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이날 유세에서 강한 미국을 건설하고 상위 계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를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네, 맞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지지 연설을 하면서 역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후보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Together we will continue to fight for a government which represents all of us.
네, 샌더스 후보는 상위 1%의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닌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클린턴 후보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이제 트럼프 후보를 물리치기 위해 샌더스 후보와 힘을 모으게 됐다며 함께함으로써 더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는 젊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의 표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샌더스 후보의 지지가 클린턴 후보에게 아주 큰 힘이 된 건데요. 클린턴 후보는 연설을 통해서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대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그러면서 연방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무료 공립대학 교육, 청정 에너지 개발 등을 약속했는데요. 이런 주장은 샌더스 후보가 추구해온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대세가 거의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사퇴를 미룬 것도 민주당의 정강에 자신의 정책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밝혀왔었는데
네.
최근에 발표된 민주당 정강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정강이라면 한 정당이 추구하는 국내외 정책의 큰 줄기를 말하는데요. 민주당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오늘 25일부터 시작하는 이 전당대회에서 새 정강을 채택하고 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할 예정입니다.
네. 자,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트럼프 후보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를 통해서 샌더스 후보가 자기 자신과 지지자들에게 진실하지 못했다는데 놀랐다면서 샌더스 후보가 부패한 힐러리 클린턴에게 팔려 나갔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화요일 청문회를 열고 로레타 린치 장관의 증언이 들었습니다. 앞서 밥 굴라트 법사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여러 사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사에 대해서도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린치 장관은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이메일 수사는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린치 장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지요.
As you are aware, last week I met with Director Comey and career prosecutors and agents who conducted that investigation. I received and accepted.
린치 장관은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주 미 연방 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과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을 수사한 검사들을 만났고 1년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FBI의 결론을 듣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법무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FBI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린치 장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일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린치 장관은 지난주에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애리조나 공항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린치 장관은 우연한 만남이었고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공화당 쪽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이 린치 장관에게 기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란 주장인데요. 자, 이날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린치 장관은 국무장관이든 그 누구든 사실과 법에 근거해서만 조사받는다며 자신의 의견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네. 자, 이번 청문회가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고 하던데요. 이 청문회에서는 다른 내용도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예, 미국의 수감시설 현황과 인종에 따른 사법기관의 차별 논란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요. 특히 최근 경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용의자들의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린치 장관은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법 집행기관이 신뢰를 회복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 지도부가 법무부에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의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하던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체피츠 의원과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밥 굴라트 의원이 월요일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서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해 가을 의회 청문회에서 한 증언이 위증과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클린턴 전 장관이 거짓을 말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어떤 내용이 위증이라는 겁니까?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 2015년 10월 리비아 벵가지 사건 특별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한 증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벵가지 사건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 벵가지에 있는 미국 공관이 무장괴한의 습격을 받아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당시 국무장 장관이었던 클린턴 전 장관이 관용 이메일이 아닌 보안이 취약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걸 밝혀내게 되고요. 청문회에 클린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세웠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클린턴 전 장관이 이제 청문회 출석을 해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기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FBI의 수사 결과 110개 이메일에 기밀 정보가 들어가 있었고 특히 7건에는 그 당시에 이미 1급 비밀로 규정된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지난주 FBI는 클린턴 전 장관이 부주의하긴 했지만 기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죠. 하지만 하원 지도부는 기밀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클린턴 의원의 당시의 증언 문제 삼아서 법무부의 수사를 요청한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7월 10일 일본 국회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헌법 개정 노력과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는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일본의 국회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국회의 구성.
일본 국회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의원은 미국 국회의 상원, 중의원은 하원격인데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일반적으로 선진국들 가운데서는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구성할 때 이렇게 양원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형태를 말할 때 단원제와 양원제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단원제는 국회가 하나의 합의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나 한국의 국회처럼 말이죠. 반면에 양원제는 국회가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되어 있는 걸 말하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의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가 이런 체제일 경우 국정처리가 신속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하겠지만 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양원제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상원에서 한 번 더 심의함으로써 경솔한 입법 활동에 따른 실책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처리는 아무래도 많이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일본의 참의원과 중의원의 관계 역시 간단히 말하면 이 상원격인 참의원은 대개 중의원의 결정을 검토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절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의원을 제1원, 참의원을 제2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국회의 권한.
일본 국회 역시 대부분의 나라 국회처럼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합의체로서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제정, 개정하고요. 법안을 발의, 승인하는 등의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요.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행정 수반은 대통령이 아니라 내각 총리입니다. 일본 국회는 바로 이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총리를 선출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를 경우에는 중의원에서 선출된 후보가 총리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국회는 또 국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국제 조약의 비중 같은 국가의 중대 사안을 표결에 붙여서 결정하는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대개 중의원의 우월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중의원은 참의원의 의결 내용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의원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바로 내각 신임과 내각 불신임 결의입니다. 중의원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신임 결의안을 부결하면 내각은 총사퇴하거나 또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로 중의원 선거, 즉 총선을 치른 후에 다시 새로운 내각을 꾸려야 합니다.
의석수와 임기.
일본 국회 의석수는 참의원이 242석, 중의원은 475석입니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요. 3년마다 선거를 치러서 전체 인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won a landslide election victory. His LDP-led coalition gained two-thirds of the seats.
지난 7월 10일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는 바로 이 121석을 새로 뽑는 선거였습니다. 중의원의 경우는 임기가 4년인데요. 하지만 조기에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해서 실질적인 평균 임기는 2년 반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참의원은 해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총리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10% 미만이면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요. 새로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편입니다.
15년간 苦しんでいた 대불에から 脱却する そのチャンスを皆さんようやく掴んだんです。 このチャンスを
지난 2014년에 아베 신조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발표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는 소리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임기가 짧고 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민의를 반영하는 데 좀 더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30살 이상이어야 하고요. 중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25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표권은 20살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일본 국회는 통상적으로 1월에 개원하고요. 회기는 15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적인 재난이나 긴급한 법률 심의, 내각 총사퇴 등이 있을 때는 임시국회나 특별국회가 소집됩니다.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국회.
지난 2014년 중의원을 해산하고 치른 총선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서 현재 중의원은 의석의 약 70%가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의원의 경우는 이보다 한 해 전에 절반을 새로 교체하는 선거를 치렀는데요. 이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임기 내 헌법 개정과 흔히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의 총리 뜻대로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파 의원들이 의결 정족수, 즉 전체 참의원 의석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번에 교체되지 않은 121석 가운데 84석은 이미 개헌파로 알려져 있었고요. 여기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파가 77석,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4석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제 아베 총리의 국정운영은 순풍을 타게 됐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일본의 국회 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What are you doing?
I'm preparing our winning celebration dance for a sure victory over Jeff's team.
We're not even close to finishing the game.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I'm preparing our winning celebration dance for a sure victory over Jeff's team. 춤출 준비하고 있어. 어차피 제프 팀에게 이긴 거나 다름없으니까 말이야. 라고 하네요. 제가 We're not even close to finishing the game.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야, 경기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at are you doing?
I'm preparing our winning celebration dance for a sure victory over Jeff's team.
We're not even close to finishing the game.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Today's expression is, Don't count, C-O-U-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H-A-T-C-H,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This means that you should not count on something before it happens. It's something that you say in order to warn someone to wait until a good thing they are expecting has really happened before they make any plans about it.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말 그대로 하면 부화하기도 전에 병아리부터 세지 말라라는 뜻이죠. 부화는 동물의 알 속에서 새끼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몇 마리인지부터 세고 있으니 얼마나 성급한 노릇입니까? 한국 속담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는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벌써 다 이겼다고 생각하며 승리감에 취해서 춤을 준비를 하니까 제가 We're not even close to finishing the game.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라고 했습니다. 야, 경기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라고 말이죠.
이렇게 무슨 일이 끝나기 전에 또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입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at are you doing?
I'm preparing our winning celebration dance for a sure victory over Jeff's team.
We're not even close to finishing the game.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Let's review. Today's expression means that you should not count on something before it happens.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The Zombies가 부른 Time of the Season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et me try with pleasured hands to take you in the sun to promised lands to show you everyone. It's the time of the season for love. What's your name? Who's your daddy?
Who's your daddy?
He rich.
Is he rich like me? Has he taken
any time?
Any time
to show?
To show you what you need to live.
Tell it to me slowly.
Like me,
has he taken
any time?
Any time
to show you what you need to live?
Tell it to me slowly.
Tell you why
I really want to know. It's the time of the season for love.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리차드 베르마 인도 주재 미국 대사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파리 협약과 같은 기후 변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난 12월 파리에서 우리는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196개 국가가 모여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온 상승폭을 1.5m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인도의 리더십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난 4월 미국 뉴욕에서는 프라카시 자바데카르 인도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파리 협정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베르마 대사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최근 전 세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작성한 평가 보고서에서 인간의 활동이 기후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실제적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2015년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또 최고 기온을 갱신한 해 17번 가운데 15번은 2000년 이후로 나타났습니다. 베르마 대사는 인도 모리 총리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위협을 인지하고 양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기후 변화에 책임을 통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인도의 약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을 보존하고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을 추진해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수소화 불화탄소 사용을 규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국제사회가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베르마 대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젊은 리더나 시민사회, 기업가 등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웹사이트 www.b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